휴거와 환난 두 번째 강해기록 제49기 우리는 이미 온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형제들이 견제하는 논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주장에 성경적인 근거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오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두 번째 오류를 보고자 합니다.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의 억측. 온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형제들은 논리가 부실하므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억측 또한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근거와 배경을 막론하고 다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억측으로 지나치거나 가정에서 지나쳐 나간 어조는 다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형제들이 말하는 것은 거의 다 억측입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억측의 각 요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억측. 이런 형제들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를 말하고 3장 이후부터 19장까지는 더 이상 교회를 말하지 않으며 4장에서 19장까지에는 교회라는 두 글자가 언급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3장까지는 금시대의 교회를, 4장에서 19장까지는 장래의 대환란을 가리키며 4장에서 19장까지 교회가 언급되지 않으므로 교회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없다는 것은 틀림없이 하늘로 휴거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자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어떠하다고 억측한다면 이것은 비평의 방면에서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한 것입니까? 4장부터 19장까지에서 비록 교회라는 두 글자가 분명한 문자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교회의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 한물이 주님의 피로 산바 된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비록 성경은 여기에서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한무리는 교회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비록 성경은 여기서 교회라는 문자를 쓰지 않지만 그들을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비록 성경은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 교회의 체험이라는 것을 압니다. 12장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비록 성경은 여기서 문자적으로 교회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서 죽임당한 한 무리가 교회가 아니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여기의 여인이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로마 천주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을 잔해했으며 스페인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비록 성경은 여기서 문자적으로 교회라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죽임당한 무리를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9장 11절에서 16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신실이라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주 예수님과 교회가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광경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형제들조차 인정하는 것입니다. 묵거니와 여기에 교회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 부분에 교회라는 두 글자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19장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왜 기타의 각 장에 있는 교회의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합니까?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으로 보아 4장에서 19장에 비록 문자적으로 교회라는 두 글자가 없지만 모든 목적은 다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4장에서 19장까지에 교회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의 이러한 억측과 가정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 언급한 몇 가지 요점을 보았다면 4장에서 19장까지의 많은 교회의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비록 4장에서 19장까지의 교회라는 두 글자가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사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요점은 우리 형제들은 21장 9절에서 말한 어린 양의 아내를 교회라고 했는데 21장 9절에 교회라는 두 글자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 형제들의 말한 것을 따른다면 교회라는 두 글자가 없다는 것은 교회가 거기에 없다는 것인데 21장 9절에도 교회라는 두 글자가 없는데 왜 우리 형제들은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왜 그 나머지 각 장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억측이 얼마나 성립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4장에서 19장까지의 교회가 있다면 그들이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만일 환난 중에 교회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 전체가 대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억측. 우리 형제들은 온 교회가 휴거되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인데 그들은 소위 환난 중의 성도들이며 이들은 대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근거로 하는 성경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므로 이들은 대환난 때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 한 무리가 대환난을 통과한 믿는 이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들 자신의 주장은 자승자박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만 이 한 무리의 사람이 대환난 때에 구원받은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해야 자신의 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나는 대환난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장 9절에서 17절의 사람들이 대환난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적으로 볼 때 이 무리가 대환난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환난 때 어디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환난 때 가장 큰 숫자는 얼마입니까? 계시록 9장 16절은 우리에게 2만만이라는 숫자를 말해줍니다. 7장의 숫자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라면 최소한 2억보다 커야 합니다. 세상의 인구의 통계로 본다면 오늘 세상의 인구는 모두 17억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은 땅의 4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고 했는데 대략 4억 정도의 사람이 죽고 그 나머지는 12억 정도가 됩니다. 9장 15절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하는데 대략 4만만의 사람들이 또 죽는다면 남는 것은 8억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8장 11절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며 11장 13절은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유명한 사람이 7천명이 죽고 기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15장부터 16장에서 또한 죽을 사람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실제적인 대환란이기 때문입니다. 9장 16절에서 마병이 2만만이며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전히 많은 염소와 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얼마가 남게 됩니까? 그러므로 숫자를 따라 볼 때 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대환난 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방면으로 본다 해도 이 무리가 대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사도가 땅 위에서 증거하고 역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증거하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땅에서 증거한 것을 합한 결과가 설마 막바지에 이르러 했던 것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많다는 말입니까? 2000년 동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은 환난 중에 믿는 이들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이 무리가 대환난 때 구원받은 무리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환경적인 방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과 나팔의 형벌은 대접의 형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과 나팔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교정하기 위한 형벌이지만 대접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벌로서 아무도 이 형벌로 인하여 회개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9장 20절 21절에서 인과 나팔 뒤에는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는 말이 있지만 대접 이후에는 조금도 사람이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대환란의 때 세상 사람 중 어떤 이들은 환난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어디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그때 3위일의 사탄이 얼마나 속이고 핍박하겠습니까? 만일 이 셀 수 없는 무리의 사람들이 대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환난 전에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만일 교회라면 어떻게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무리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주님이 만일 원하신다면 나의 계시록 묵상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억측. 우리의 형제들은 대환난 때에 땅 위에 성령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을 때 성령도 휴거되었기 때문에 땅에 더 이상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를 근거로 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한 명의 큰 죄인이 있는데 멸망할 자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막는 자는 성령이며 성령이 휴거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휴거됩니까? 성령이 옮겨지는 것이 성령의 휴거입니다. 이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대환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들은 성령이 땅 위에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여전히 땅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틀림없이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억측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적인 근거로 이러한 억측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이 막는 자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가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칭하는 많은 명칭이 있는데 이를테면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등입니다. 부르는 방법이 달리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늘 영이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위로자,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반절에 즉시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여기에 막는 자가 성령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구절도 성령이 막는 자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막는 자를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억측입니다. 두 번째로 옮겨지다가 휴거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까? 옮겨지는 것이지 휴거는 아닙니다. 옮겨지는 것이 성령에 대한 어조입니까? 옮겨지다가 휴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옮겨졌다는 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억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대환난의 때에 성령이 땅 위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대환난 때에 땅 위에 성령이 없다고 말하면서 대환난 때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땅에 없는데 도리어 구원받는 사람이 성령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어떠한 논리입니까? 나는 대환난 때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령은 땅 위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계시록 4장 5절은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며 5장 6절은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대환난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성경이 그분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성령이 대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이 대환난 때에 크게 강림하여 봄비와 같이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관해서 나는 아래에 몇 단락의 성경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결코 오순절 때에 요엘이 말한 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는 요엘이 말한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엘 2장 30절에서 31절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때문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특별한 광경인데 오순절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순절의 때에는 이런 특별한 광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이 말한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대환난 때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특별한 광경을 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장 12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기서 말한 해와 달의 특별한 광경은 요엘이 말한 것과 그대로 상합하는 것입니다. 8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다 불이 있고 피가 있으며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도 불이 있는데 이것과 요엘이 말한 불이 있고 피가 있는 특별한 광경이 그대로 상합합니다. 9장 2절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즉시 무적행으로부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것과 요엘이 말한 연기의 광경이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이 대환난 때에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때 크게 강림하실 것이며 오순절 때는 다만 일종의 맛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것이 요엘이 말한 것의 성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 의미는 이 상황이 요엘이 말한 것과 유사한 것일 따름이며 이 광경이 요엘이 말한 것 같은 그러한 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이 본 것을 빙자하여 본다면 대환난 때에 성령이 전대미문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때 만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말한 것으로 본다면 성령은 환난 때에 휴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때 전대미문의 강림이 있을 것이며 대단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만일 대환난 때의 성령이 여전히 땅에 있다면 우리의 형제들이 만일 성령이 휴거된다면 교회도 반드시 휴거될 것이라는 논리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억측. 우리의 형제들은 복음서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고 교회를 가리킨 것이 아닌데 이는 교회가 오순절 때에 비로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서신 중에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만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는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깨어 예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버려지게 될 것을 줄곧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소위 유대의 제자들에게만 미루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결코 구원받으면 다 한 번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주님은 늘 오직 깨어 예비한 자만이 휴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 교회가 다 구원받았지만 모두 깨어 예비하지는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깨어 예비하라는 명령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를 깨어 있는 자와 깨어 있지 않은 자, 예비하는 자와 예비하지 않는 자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난관에 어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억측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묻거니와 열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몇 개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만일 열두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성경은 왜 이렇게 가두기의 일을 중시합니까?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만일 사복음서가 소위 유대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장에서 과도기의 일을 기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록은 도리어 단지 몇 권밖에 되지 않고 게다가 매 권마다 몇 장씩밖에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당시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은 틀리지 않지만 오순절의 때에도 여전히 이 무리가 아니었습니까? 교회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여전히 이 무리가 아닙니까? 명칭은 비록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아직 이르지 않고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었지만 주님은 이미 그들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몇 개의 씨를 배양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특별히 그들을 교회 안에서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백화점을 개업하려고 한다면 개장하기 전에 먼저 한 무리를 훈련시켜 상업적인 상식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상점을 개장한 후에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전에 훈련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전에 받은 가르침은 다 쓸데없고 바울이 쓴 것만 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위임하시고 경고하신 그 말씀들을 다 한쪽으로 제쳐놓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많은 때 그들을 유대인으로 보고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행할 마태복음 연구가 나올 때에야 상세히 말할 수 있고 지금은 이러한 것의 분별은 다만 한마디면 충분한데 모든 환경에 관한 일은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을 유대인으로 보았으며 모든 영적인 일에 관한 것은 그분의 제자들을 교회로 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분명한 문자로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웃는 하나의 명칭이었고 그들이 이 명칭을 제자들에게 더해준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비웃듯이 그들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를 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고 해서 제자들과 관계된 것은 그리스도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 또 하나의 증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세상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이며 결코 유대인만을 제자라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족속은 원문에서 이방인과 완전히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한 모든 족속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있으므로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유대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역시 이방의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예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깨어있지 않고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손실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교회가 어떻게 그 깨어있음과 깨어있지 않음과 예비된과 예비되지 않음에 상관없이 다 환난 전에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억측. 우리 형제들은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들이 다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스코필드 선생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바로 율법을 가장 두려운 위치로 들어올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보기로 합시다. 첫째, 주님 자신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분의 제자를 삼으라고 분부하셨으며 또한 제자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한 모든 것, 어떤 구절의 말씀을 막론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은 우리로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믿는 친구들은 사복음서의 가르침이 유대인에게 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주님이, 성령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바울은 다 우리를 이끌어 주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왜 사복음서의 가르침이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려고 합니까? 이는 사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깨어 기도하고 예비하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일 복음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말한다면 휴거는 조건이 있게 되고 깨어 예비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이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든지 깨어있지 않든지 예비되었든지 예비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휴거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조이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바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억측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것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거듭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깨어 예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 거듭난 사람이 다 환난 전에 휴거되는 일은 없는데 이는 온 교회가 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억추. 우리의 형제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구절을 말하는데 이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왕국의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왕국의 복음은 두 기간 동안 전파되는데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이고 하나는 대환난의 때이며 교회는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은혜의 복음은 교회에 대한 것이고 왕국의 복음은 유대인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우리 모든 이들은 은혜를 의지하므로 휴거도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예비하는 것은 행위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은 왕국이므로 그 가운데 깨어 예비하는 것은 다 유대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주 주의하여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오직 하나뿐인지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은 문자적으로는 물론 그것이 특별히 중시하는 점이 있지만 그 사실에 있어서는 왕국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진리는 다 우리에게 말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높고 깊으며 우리에게 요구가 있음으로 인해 그것을 유대인에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왕국을 다룰 뿐 아니라 최고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도 역시 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본다면 왕국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전한 것.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왕국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여기서는 빌립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것.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여기 어디서 왕국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서 바울은 심지어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는데 이것은 은혜를 강론한 것이 아니면 무엇을 강론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5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바울은 그가 전한 것을 무슨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상반절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고 하반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이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왕국의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것은 사도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사도는 줄곧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중시했습니다. 성경의 어디에서 왕국의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들의 억측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깨어 예비하라는 가르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억측. 우리의 형제들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 근본적으로 유대인에게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신 주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유대인을 섬기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의 시대는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시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입니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의 배경이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은 이전의 율법과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율법은 또한 주님의 죽으심에 이르러 끝난 것이지만 성경대로 본다면 복음 시대는 결코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땅에 계실 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치우쳐 그리스도의 역사를 율법 아래 두려하며 교회는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복음서 안에서 하신 모든 명령과 경계는 교회와 조금도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이러한 억측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하 각 부분의 말씀들을 보고 율법이 과연 언제 끝났으며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은 요한이 나와서 전도할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십자가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오순절까지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스데반까지라고 말하지 않았고 바울이 전도할 때까지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경은 율법이 사도행전 28장까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요한까지라고 말합니다. 비록 이때 두 방면이 분명히 교체되지 않았으며 십자가에서야 분명하게 교체되는 때였지만 복음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7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선포할 때 그때가 복음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우리는 이 구원의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 복음시대도 시작되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원의 말씀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침례자 요한부터 시작되며 복음시대도 이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만일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계속 읽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하기 시작하고부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서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기록된 일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21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시대는 그날 시작되었으며 죽으신 다음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율법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까? 전적으로 육체와 의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깨끗해 함도 육체를 근거로 한 것이고 더러운 것도 육체를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까?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곧 이때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그날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곧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우리는 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하다면 복음시대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장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상의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복음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되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사도행전 28장이 되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복음시대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하다면 사복음서의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이며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깨어 기도하고 예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야 휴거될 것이라는 말씀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휴거되는 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환난 전에 휴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휴거의 조건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어떻게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